오늘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로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1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이동열 교수님의 강의를 총 4번 들었습니다. 강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와 대안이라고 하는 제아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신세계 속 다음 세대 교육의 대안이라는 제아의 또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세미나를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교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저희가 특강을 듣고 또 지난번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녀의 세계관을 세워가는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특강을 또 들었습니다. 특강을 우리가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구조를 파악하고 뼈대를 잡는 일은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손에 이렇게 좀 잡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적용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일은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의 실제라는 제목의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강의 내용을 들었지만 뭐 정말 유별나고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강의의 내용이 밋밋했다는 뜻이 아니고 시대는 바뀌고 풍조는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의 특강이었습니다.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슨 유별난 대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하신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하고 순종한 일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이 부분이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나 대안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저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도 특강을 다 들어서 아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거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자녀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목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1, 2, 3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달란트의 분량이 적든 많든 그 다음에 좀 고위직에서 자신의 일을 하든 아니면 남들이 바라볼 때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자녀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자녀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녀교육의 선 이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요즘의 세대는 인생의 짐이나 고생거리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인생의 짐이나 고생거리가 아닌 기쁨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출생에 뒤따르는 복을 무효화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127편 찬송의 가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 인생거리, 우리 인생의 짐거리가 아니고 숙제거리가 아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자녀 양육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인생의 짐을 더 많이 지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무시하고 부담스러워하면 그 의무에 뒤따르는 복도 상실하게 되고 그 삶도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즐거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죠. 어린이집이나 혹은 유치원이나 등등 타가시설에 맡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그 아이에게 최선이라면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나 혹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만약에 다른 시설에 맡긴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걷어차고 복을 밀어버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선의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됨은 생물학적인 인간됨은 태어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잘 보시면 어른과 똑같은 눈, 코, 입, 눈썹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인 인간됨은 태어남으로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자녀교육의 목표 세 가지로 제시했던 그 내용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 일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행위 이전에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구 어디나 가면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공기는 있습니다. 공기를 주입하거나 부족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가정 자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미리 이렇게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 분위기라는 것은 인테리어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어떤 소파를 혹은 좋은 책상을 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제일 좋은 분위기는 가정의 분위기죠. 좀 더 좁혀 말하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위기 안에서 자녀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교육에 대한 선의에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가 사실은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를 보통 5살까지로 보기도 하고 좀 좁히면 2살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속성을 배우고 색깔을 구분하지요. 고체가 뭔지 액체가 뭔지 크기에 대한 개념도 배웁니다. 만지고 찍고 맛보고 또 던지고 하면서 사물의 속성을 점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맛보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어땠을까요? 타락한 지금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타락 이전 에덴 동산 보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음악이나 혹은 아름다운 경치나 꽃이나 하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가는 환경을 점점 넓혀주면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이는 끊임없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거 뭐야? 왜 그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가장 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지요. 로보암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더 억세게 민중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조언을 듣게 된 것이죠. 때로 자녀 양육에 실패한 부모님들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친구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도록 한 1차적 책임은 사실은 부모 자신에게 있는 거죠.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그 어떤 순간도 이런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장악하고 아이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지 아니하면 사탄은 그새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부패한 마음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또 친구의 말,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욕을 잘 다스리도록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정욕이 그 아이를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리다고 해서 봐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어리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르친 일을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삶의 체력이 약해진 현대 사회 안에서 자신의 학문도 규모 있게 잘 단장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가 무거운 짐이 되죠. 자기 학문도 간수하고 추스리기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밤새도록 울어대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정적 정서를 주고받으면서 부모의 마음도 상하고 자녀의 마음도 상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결혼을 할 때 사실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면 제일 좋지요. 그게 원래 표준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정말 그 부모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삼일체 같은 어려운 개념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진리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기도학교 아이들도 가르쳐보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지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질문들을 해올 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함으로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새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가르침과 함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샬롬 메이슨의 교육철학이라는 책을 다 받으셨죠? 그 책에 보면 샬롬 메이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훈련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훈련이다. 훈련받은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를 잘 아시죠? 제가 오늘 뉴스를 잠시 보니까 어젯밤인지 새벽인지 모르겠지만 두 골을 넣었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그 손정웅 그 아버님이죠. 부모님이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오른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를 가만 보니까 오른발만 사용하면 수비수가 오른발로 제끼고 오른발로 슈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공격수가 부족한 이유가 오른발 잡이가 많은데 왼발을 함께 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되고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어릴 때부터 오른발을 쓰도록 그렇게 왼발을 먼저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팬티를 입거나 체육복을 입으면 항상 왼발부터 먼저 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운동화끈을 묶을 때도 항상 왼발의 운동화를 먼저 묶도록 했습니다. 슈팅 연습을 시작할 때 언제나 왼발부터 시작하도록 했던 것이죠. 어떤 축구선수는 오른발을 쓰지 않고 왼발을 쓰기 위해서 오른발 축구화 앞에다가 앞핀을 부착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발로 차면 앞핀이 발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적 습관이든지 정신적 습관이든지 길들여진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 습관은 어떻게 갖춰지는가 하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훈련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레일은 기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길이죠. 습관은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잘 습관을 들여놓으면 삶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습관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습관은 불과 같아서 나쁜 주인일 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하인이다. 불 나면 큰일 나죠. 그러나 불이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인 일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저는 어린 영아와 유아기 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먹이고 재우는 일이죠. 제 시간에 재우고 먹이는 이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규모를 세워가는 첩경, 첫 번째 시작은 제때 자고 제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교육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부모 자신이 규모 없이 늦게 잤다가 일찍 잤다가 늦게까지 뭐 영화 봤다가 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는 그 부모의 생활 패턴에 길들여지게 되죠. 따라서 부모가 생활 방식이 단순하고 절도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 아이는 제때 자고 제때 먹고 제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점점 키우다 보면 아이는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앉게 되고 기게 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손입니다. 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귀찮은 부모는 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이 일을 아이로 하여금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식탁보도 빨아야 되고 땅바닥도 방바닥도 닦아야 되고 하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죠. 그죠? 떠먹여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여주기보다 자기 손으로 집어먹게 하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음악가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바이올린은 왼손으로 운지를 하잖아요. 피아노도 왼손으로 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바이올린 전공자나 피아노 전공자, 다른 전공자를 제가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릴 때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악기나 이런 피아노를 전공한 아이들은 공부도 되게 거의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했다라기보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두뇌도 좋아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의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발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평지부터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나지막한 산으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는 잘 걷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잘 사용하고 자신의 신체를 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혀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손으로 짚는 것, 발로 걸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추악한 말은 입술에서 다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에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은가 하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 부정적인 말, 뭐 욕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여러 차례 너 가서 입을 비누로 씻고 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실제로 비누를 가지고 입을 씻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래서 그런지 누가 천박한 말을 하면 내 입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처럼 어릴 때부터 좋은 말을 하도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러려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덕스러운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짜증 섞인 말,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을 듣고 자라는데 어떻게 아이가 덕스러운 말, 정말 언젠간의 옷구슬 같은 그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부모가 따뜻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공손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랬는데 네 번째로는 이제 조금 더 자라면 일을 하도록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장난감만 가지고 놀도록 하면 안 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그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방 깨끗이 정돈하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방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방바닥에 있는 것을 다 올려놓아라. 이렇게 해서 함께 치우고 그다음부터는 자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죠. 우리 모두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권위를 자기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내가 힘드니까 저기 가 있으라. 내가 힘들다고 해서 자녀로 저기 가 있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권위를 그런 데 사용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권위를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권위의 결과죠. 내가 권위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명령으로 내가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권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를 사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부모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사장이 있는데 항상 심부름이나 시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맡기고 이런 사장의 권위에 순복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그렇지 않고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장이 남아가지고 함께 그 일을 돕고 그 다음에 야식도 사와서 간식도 제공하고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복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사실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명령하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은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그 명령을 따른다는 뜻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태도 어린 시절부터 갖추어져서 청년 시절을 지나 장래에 이르도록 평생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찰스 웨슬레를 아시죠? 또 요한 웨슬레도 아시죠?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는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형제지간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레인데 이분이 자녀를 총 몇 명 낳았는가 하면 자녀를 총 19명 낳았습니다. 근데 9명이 갓난아이 시절에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가족을 돌봅니까? 한둘도 아니고 19명이나 되는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처럼 많은 대가족을 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쓴 편지에 뭘 적어놨는가 하면 어릴 때 자녀의 의지를 순복시켜야 될 필요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수산나 웨슬리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성을 심어줘야 한다.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일은 자녀들의 능력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수행해 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은 어릴 때 단번에 이루어져야 한다. 빠를수록 더 좋다. 왜냐하면 교정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강박하고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아이는 물론 나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게 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온갖 뜻을 다 받아주며 친절하게 대한다. 나를 냉정한 부모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 그릇된 습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을 것이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면 그들의 의지를 정복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응석받이로 키워 고집불통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녀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리석고 유치한 행위나 부주의에 대한 실수 정도는 얼마든지 눈감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의지는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잘 생각해 보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복종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 바대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길러진 습관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할 때 어릴 때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의 의지를 순복시켜서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에 아이가 반응하는,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고 하라 그러면 하는 이런 자녀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섯 가지로 영아 때부터 아이가 좀 자라기까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녀가 좀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유의 폭을 점차 늘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폭을 늘려갈 때는 그때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야단을 치거나 그래서는 자유의 폭이 넓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좀 실수를 해도 좀 봐주고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지 말아야 되죠.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온화한 자세와 태도로 자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자녀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때로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도 하고 또 때로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때는 스스로 뭐 책가방을 꾸리는 일이나 스스로 이부자를 펴고 접는 일이나 또 조금 더 크면 예산을 세우고 돈을 저축하는 방법이라든지 지혜롭게 돈을 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워줘야 되겠죠. 대학생이 되면 신용카드의 위험성을 잘 설명해줘야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매우 위험하죠. 돈이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긋잖아요. 요즘에 삼성페이 좋죠. 이렇게 차 올리면 뭐 바로 그냥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신용카드 결제한 돈은 다 뭐죠? 가불의 가불, 빚입니다, 다. 그래서 항상 빚지면서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카드, 결제일 날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잖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결국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저는 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죄는 어디에 출몰합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에 출몰하죠. 물리적 영역에 어색한 거리에 출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죄가 출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섬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자녀와 아이금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감정과 지성의 중심부로 보고 때로 정신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어땠느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이런 등등의 가르침을 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섯 번째로는 욕망을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칼빈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뭐 등등의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은 이건데 저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과정의 연속이라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거고 항상 갈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심미적인 아름다움,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 이런 것들을 만끽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를 자녀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전자동이에요.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납니다. 그 생각의 어떠함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갈망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돌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사랑하든지 하여튼 무언가는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따라서 교육의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정보 전달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되고 자신이 제시하는 정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구체적으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막 가르치면, 막 억지로 가르치면 꿇어 앉혀가지고 가정입에 드리도록 하고 암송시키고 외우도록 하면 되느냐. 물론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녀와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녀가 대화하려면 잘 들어야 되죠. 상담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제가 91년도에 김만풍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으로부터 목회 상담학을 배웠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 듣기예요. 내담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담자의 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표정, 그 다음에 신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 내담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는 우선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를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부모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하여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 말을 할 때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그 말을 막아서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말을 하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러면서 네? 자녀 말을 딱 그냥 잘라버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말들 하면 자녀는 입을 닫게 되고 자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들 난제들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계시겠지만 평소에는 잘 이렇게 대화가 안 되던 분들도 1박 2일 어디를 간다든지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다녀온다든지 함께 차를 한 대여 시간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는 속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질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어땠니? 뭐 수학 시간에 뭘 배웠니?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아까 내가 보니까 너 책을 읽고 읽던데 너 무슨 책 읽었니? 그 책 이야기 좀 해볼래?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입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또 자신이 깨달은 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교육에 관한 선생으로 자처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하도록. 이게 이제 저희 기독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시간은 뭐 하는가 하면 아이가 읽었던 책을 그냥 이야기해요. 저도 한 세 번인가 해봤는데요. 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보통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이야기합니까? 시간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재밌었어요. 짱 재밌어요.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10분 정도씩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복잡해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제가 저걸 어떻게 외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말할 때 좋아하죠. 우리들 중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듣기만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잘 들어줘야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질문들을 해서 대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길어내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명철한 사람이 그거를 길어낸다는 거죠. 그죠? 그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이겠는가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담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의사소통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교정, 대화를 통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죄를 마음의 연약성으로, 거짓말을 농담으로, 간통을 연애사건으로, 불순종을 고집이 센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 것을 낯가림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현대 심리학의 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작용으로 보고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때로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경의 지혜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쌓아놓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끝장났다. 지구 종말의 날이다.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꺼번에 터뜨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고 잔소리는 두 번이면 족합니다. 최대 두 번만 하세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시면 됩니다. 잔소리 들어서 사람 되는 경우 거의 없죠. 속에는 이미 짜증이 생겼습니다. 얼굴은 이미 울그락부르락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정중하게 네 번째로 말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격앙된 어조로 막 야단을 치고 이게 뭐냐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면 자녀의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서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권면해도 그것은 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저항감만 갖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소리를 칠 때는 아이가 도로 달려갈 때요. 안 돼! 그 다음에는 별로 소리를 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서구 구라파 부모들하고 우리 한국 부모들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네. 대개 서구인들은요, 말을 아주 작게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못 알아듣는 대로 살살살 해요. 그래도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아이는 금방 절제도 하고 부모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보다 이렇게 말하면 좋죠. 아빠가 바라볼 때 네가 한 행동은 참 실망스럽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란다. 그러면 안 돼. 요 정도 말해도 아이는, 조련인 아이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통의 기술, 진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대화할 때, 식사할 때, 그죠? 그리고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4살이든 14살이든 24살이든 34살이든 심지어 44살이든 관계없이 부모는 자녀를 보면 사랑한다. 그리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그렇게 격려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권위 아래 있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조언과 격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로 자라가게 되거든요.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평소에 대화를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학교 간다고 그러고 그럴 때 몰랐는데 이제 뭐 좀 머리가 커서 이런저런 말들 이렇게 하면 아,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뭐 어떤 때는 애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일을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조언도 구하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죠. 일곱 번째로 소통의 방법, 기술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아이 컨택이죠. 눈과 눈을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제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때로 듣거든요. 제가 어디 집중하면 아내 말을 잘 못 들어가지고 때로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사람은 말할 때 입으로만 말하지 않거든요. 표정으로도 말하고요. 팔짱을 이렇게 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몸을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서 말을 하기도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신체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그 말을 하는지를 잘 지켜보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가르침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가르침, 대화를 통한 권면, 대화를 통한 격려가 앞서 제가 처음 제시했던 자녀 교육의 목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들으셨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좀 자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낙심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이미 나는 자녀를 다 키워놨다. 근데 아이가 잘못 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는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남 보란 듯이 얘가 이런 학교를 나오고 얘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린 경우가 없지 않고 완전히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훌륭한 믿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의 성공 여부는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고 자녀가 어떤 자소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앞으로 리딩 지저스 보시면 잠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내용이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 잠언 2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은 예외 없이 적용되는 약속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원리요 자명한 이치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떠나지 않다 그러니까 다 떠나지 않고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재물을 받는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잠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8절에 악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악인들이 번영을 누린 경우가 없지 않고 의인들이 고난당한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은 전도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완전히 그 판을 엎어버린 채 시작이 되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 사랑했던 욥이 완전히 그냥 삶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이의 상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한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노아 가족 중 함 한 사람이 끼어있다고 해서 그들의 홍수로 멸망한 세상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아 가족을 바라보고 너희들도 세상과 똑같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또 압살롬 한 사람 때문에 다윗 가족은 다 실패했고 유다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어긋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고 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칙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뭐 그야말로 먹고 산다고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그냥 자녀 양육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자라는 경우들이 없지 않거든요. 저는 마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 참 어렵습니다. 헌신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양육해도 힘든데 아예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고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어려고 힘든 가정들이 있긴 하고 또 지금 상태로는 참 제대로 이렇게 자녀가 잘대로 자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우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 아이를 교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교회학교 관계자 모임을 가지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주라.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라. 가정과 가정이 연합해서 아이들이 함께 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빗나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관계 단절에서도 시작이 되거든요. 자신을 받아주고 자신의 피를 채워주고 끌어당겨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자녀의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풀어낼 숙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 그 부모 십계명 여러분이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홉 번째가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함께 뒹굴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따라서 열심히 노리겠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신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우스티누스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토록 아우스티누스가 회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법문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모를 어머니를 내팽개치고 그런데 고백록에 보면 제가 그 문구를 좀 써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문구를 제가 써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때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망을 갔지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밀라노에 가게 돼요. 밀라노에 도망을 가게 되고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고백록에 써놓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때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굳어진 상황이고 최종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마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영혼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가 이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서 또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제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도 말씀을 배우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나 어려움들을 제가 그래도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과정 안에서 겪으신 어려움들 또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면 한번 뭐 꼭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대답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